좀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하고 한국어 같이 올려면 스페니쉬는 3월부터 이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다른 불이란 제목으로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엔 여호와의 명대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그 두 아들들과 장로들과 더불어서 제사를 준비하였고 또 아론이 아들들과 더불어 본인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으며 그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 둘 제사장들과 더불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였더니 하느님께 응답하셨는데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는데 그 방법이 불이 나타나서 요 앞에서 그 단 제단 거기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는 아주 익사이팅하는 그런 그 환경이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 다른 불이란 제목으로 보기 전에 먼저 그 잠깐 배경을 보면은 레위기는 기원전 1446년에 모세가 적었습니다. 즉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와 더불어서 적은 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사장들이 하느님께 경건하게 드리는 제사 방법과 레위인들의 그 직분에 관한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적인 규범과 절기와 서원과 십일조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많이들 지루해하고 어려워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인 그 개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은 야곱의 그 열두 지파 중에 레위 지파들만이 하느님한테 예배드리는 그러한 직분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중에 특히 아론을 하느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웠고 구약을 전체로 보면 아론의 맏아들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첫째는 아들이 네 명이 있는 것이 나오는데 둘 아들 둘이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다른 아들들은 그냥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다른 분들은 제사장이 아닌 분들은 그 제사에 일하는 그 일을 주위에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아론의 그 동생이므로 모세도 역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는 하느님께서 하나의 그 지도자로 세웠음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제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사의식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섯 개입니다. 첫째는 완전히 태운다는 뜻으로 번제에 있고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느님과 더불어 백성이 화목하게 한 데서 같이 음식을 먹는 화목제였고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들입니다. 알고 짓는 죄든지 모르고 짓는 죄들 실수로 짓는 죄든지 이러한 것 속죄제고 속건제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뭐 음란의 죄라든지 알면서 저희가 음란을 저지른 이와 같은 속건제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사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요제라든지 흔드는다는 뜻으로 요제와 거제는 위로 들어 올린다는 거제 뭐 이러한 그 제사의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사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인것이 사람들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속물을 동물이나 곡식을 사용한 것을 구약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개념에 와서는 바로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동물과 곡식을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신학의 개념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을 위임식, 영어로 ordination 하는 의식이 나오는데 그 위임은 하느님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교육자들이 있죠. 뭐 전도사나 선교사나 뭐 권사나 목사나 집사나 뭐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에 근거하면은 하느님이 오대는 거고 옆에서 교육자에는 목사들은 단지 장로들이나 그것을 레코나이즈 하느님이 너를 전도사로 오대는 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걸 레코나이즈 하는 게 불가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고 또 하나의 우리가 혼동되는 포인트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 누구에 해당되냐 하면은 신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많이들 혼동하는데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분명히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또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역할의 대제사장은 누가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레위지파지만은 히브리서 자세히 설명할 때 보면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지파와 전혀 관계없는 유다지파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전부 다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도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포함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느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술은 우리가 세 부대에 넣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럼 제사장의 하는 일은 뭐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럼 크리스천들은 제사를 뭘 드리냐? 우리 삶 자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만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든지 뭐 직장이라든지 거기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 대학생들 만나서 교회 활동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학교의 그 성적을 등하시하는 거 보고는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첫째 사역은 학교의 학생 그거를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만약 그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쟤는 교회 활동 때문에 주님 성기 너무 바쁘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말하는 그 성경에 바로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을 산제사로 드리라. 삶 자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므로 오늘날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유를 가지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되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성경 전체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장에서 보자면 이들이 바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론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제사장들이다. 명하시지 않은 불이라는 것은 누가 명했느냐?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그 여호와가 명한 것이 뭐냐 하면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러면 우리가 전체의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 그 회막이나 성막이라는데 이 모세 때는 어쩌면은 이 성막이 이동하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에는 이제 중간에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이 동쪽으로 보게 된다.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 보게 되면은 성막 또는 해막, 영어로 태베넌클 하는데 거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그 안에 성막 안에 그것을 우리가 앞부분을 성소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따뜻한 떡을 있는데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12개는 뭐 어떠냐 12 지파를 나타냅니다. 야곱에. 그럼 왼쪽에는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에 있고 그 앞에 희막이 있습니다. 희막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게 향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우리가 그 성막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떨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떨까지는 올 수 있어요. 떨까지, 그 떨 그 안에서. 떨이 있는데, 이 가에 이제 큰 담이 있죠. 담이 있으면 들어가자면 떨이 있고, 떨을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고 약간 좌측에 거기에 뭔가 제단이 있습니다. altar. 거기에서 태우고 하는 그겁니다. 여기서 본문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바로 희막, 장막,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 향로는 앞장이 보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놓게 됐습니다. 그 향은 뭘 나타나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당시는 구약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명령이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뜰이 있죠. 백성들은 뜰이 있으면 이 왼쪽에 제단이 있죠. 거기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나무를 태우라 했습니다.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찍어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라. 여기에 보면 나무를 태우고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니까 아마 불이 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We don't know. 우리는 모르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건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여호와님의 명령은 향료를 취하여 이제 제사장이 향료를 취하는데 여호와의 앞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제 앞에 희막 뒤에 보면은 뭐냐면 거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희막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다른 말로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단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 향을 채워가지고 곱게 갈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이 어떤가 하면은 가지고 장 안에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희막 앞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바라보서는 이들이 이상한 불, 다른 불인 것은 첫째는 불이 제단에 꺼졌는데 꺼지고 난 뒤에 다시 피웠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곱게 가라라고 했는데 곱게 가지 않으면 목탄이 아닌 이게 나무로 태워가지고 목탄을 써야 되는데 목탄이 아닌 다른 불을 뭐 석탄이나 딴 걸로 했는 그럴 거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요 앞에 분향하여 향윤으로 정극에 위에 속죄서를 가루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거 죽을 먹겠라. 그래서 희막 뒤에 속죄소가 있는데 법궤 위가 그 속죄소는 그는 대제사장이 들어간데 그 앞에 희막이 있고 여기서 향을 태웁니다. 태워다보면 그 연기가 그 속죄소를 안에 들어가서 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1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제사장들은 이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그 향단에 담아가 향로에 담아갖고 그 성소에 들어갔는 그것을 우리가 이 10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 10장 3절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함을 얻어야 되는데 거룩함을 얻지 못했고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그 불이 다른 불이라는 것을 우리 문맥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세상과 분리. 그래서 자기의 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타협된 상태로 이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우가 드렸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 주님의 사역자, 교육자들은 100% 하나님 영광입니다. No question about it.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영광 중에 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단지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많은 어떤 사역 열매를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주님 역사하는 걸 보고 자기가 rejoice,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개혁성경은 그걸 자랑하라고 번역했더라고. 자랑이라는 건 이거는 카날, 어떤 육적인 그런 면이 있고 하나님 원래 뜻에 빗나간 것으로 보여지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그래서 불이 나와서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오,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삼키며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보고 불이 끊어진 불이든지 단에 불이 꺼져갖고 다시 피운 불이든지, 두 번째는 곱게 갈아라 했는데 그것이 목탄이 아닌 다른 어떤 뭐 석탄이나 딴 거를 넣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맥에서 보여서는 구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냐고, 그 육적인 이러한 것에 충족돼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백성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했는 이와 같은 그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들을 삼켰다가 되어 있고,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겠죠. 이러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바로 제사장들이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죠. 구약 때는 제사장이 바로 뭐냐,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바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와서는 백성들 앞에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보내주는 대표자로서 백성들한테 나오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죄 드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그 대표자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중보자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스트고 이것이 구약의 저 카톨릭교가 신부들이 보면은 죄를 속죄할 때 반드시 신부들한테 하라고 한 이유가, 우리 한국말로 신부라고 번역했죠. 영어는 같습니다.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를 여기서는 제사장을 번역했고 저희들이 사는 일반 한국말로는 신부라고 했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중보자가 바로 그 프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의 그 뜻은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그분만이 중보자고 우리가 전부 다 제사장이므로 성도들이 누구든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됩니다. 그 개념이 완전히 그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차이입니다. 세수는 세포로죠. 이것을 만약 혼동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양하게 하느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66권 전부 다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하고 우리들은 주님 안에 모두 다가 형제요 자매고 단지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자기가 하는 직분들, 하나님 주어진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벤젤리스트로 콜 받았지 저는 파스트나 티처로 콜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하느님께서 그분한테 이벤젤리스트, 바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게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아론이 잠잠, 아론이 대답 못한테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답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써 거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못 받았다. 다른 말하면 나답 아비후가 영광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우리가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이 장치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3시간 만에 했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더니 안진뱅이가 앉아서 자기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이 없어도 내가 있는 것을 주겠다 해서 일어나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서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여호와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들었더니 그 성전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거기에 구걸한 거린이 갑자기 뛰고 하라니까 놀라서 누가 그랬느냐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이 베드로가 그랬대 했더니 그 백성들이 베드로를 하느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어법을 썼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 저도 종종 시험을 받습니다. 아 목사님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조심. 왜냐하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둬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역사에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work of God, work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가는 자들의 거기에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compelling reason.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동기는 뭐면은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전서 16장 14절. 주를 위해 사랑, 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때문에 십자가 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그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영어에 보면은 The love of Christ compels me. Compel이라는 것은 mandatory reason. Compel이라는 것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Compel me. 바로 이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일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가정을 서포트하고 주일에 헌물도 내고 또 남편도 서포트하고 바로 모든 것이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이 드리는 하나의 제사장으로 사역해야 할 때는 그것의 동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 그 사랑이 동기돼서 하여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그 동기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이분 어떤 교단에서 오랫동안에 목회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우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은 그 부목사로 사역했는데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씀이 성도들끼리 전도 경쟁을 유발해서 많은 교인들이 끌어오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전도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유발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걸린 것은 경쟁이란 단어입니다. 이 경쟁이란 단어는 카랄 모티브, 바로 인간의 육적인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이게 뭐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육적으로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전도를 많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끌어나,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몇 번 몇 번 얘기하고 이러다가 결국 그것이 그 교단에 있는 교회를 떠나는 그와 같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사역과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드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인데 그것을 이 불을 가져갈 때 오히려 백성들을 의식해가지고 불이 꺼졌다든지 곱게 갈지도 않았다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않고 주님 영광을 도둑질한 백성들을 자기의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 빠진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아론의 아잡이라는 것은 삼촌입니다. 그러 아들 미사벨과 엘스벤을 불러 그 시체를 진 그 앞에 코트가 있죠. 그 있으면 진이라는 것은 그 성막이 있고 가에 이게 담이 있으면 담 옆에 진 캠프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 세 지파가 동쪽으로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이랬습니다. 그 사이는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그 사회 동쪽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대가인데 그 진 바깥으로 가려, 왜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미사엘과 엘사벨도 레위 지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삼촌이므로. 그러나 이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제사라는 도와주는 이런 역할입니다. 육제를 보면은 그 다음에 엘라셀과 이다말이 나옵니다. 이들을 제사장으로 뽑은 것을 우리가 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한 것을 우리가 6절 그걸 보고 알 수 있는데 7절에 그 위임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으로 머리나 풀거나 찢지 말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무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 또 나답 아비후는 그 죽었습니다. 형이 엘르사셀과 이다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슬픔을 포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엘르사셀과 이다말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므로 슬픔을 포시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찢든지 뭐 옷을 찢든지 풀을 가지고 왜냐하면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엘르사셀과 이다마엘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 맡은 자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형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포시하게 되면 백성들이 그걸 바라볼 때 하느님께서 마치 잘못한 것처럼, 잘못해서 죽인 것처럼, 하느님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상한 불, 다른 불을 가져와서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생들이 제사장대로 슬픔을 백성들 포시하면은 하느님의 잘못에는 그러한 대항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슬퍼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온 족속이 슬퍼했다. 백성들은 슬퍼함으로 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은 보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에 대해서는 특권이 있지만 거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과 다른 그와 같은 기준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들, 교육자들, 이와 같은 큰 책임이 있으면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했지만 슬픔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어요. 이거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넣었죠. 제사장으로.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성소가 있는데 해막 그 밖에 나가면 뜰에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이 보이지 말라는 얘기죠. 슬픔을 포시하지 말라. 그 해막문 그 성소 안에 있으라이죠. 죽음을 면할지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라. 그래서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드말이 바로 성소 안에만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은 하느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었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교역자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사람들은 감독이라는 것은 뭐 장로나 또는 목사나 여러 가지 교역자들을 얘기하죠. 책망이 없어야 되고 고집대로 하지 말고 청직이다. 하느님의 하나의 일꾼 도구고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더러운 이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약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장이 아까 독주와 포도주를 먹음으로 해서 나답 아비후가 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이 오늘 신약에서는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지만이 어떻게 하나님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가 모세를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게 모든 규례, 성경과 모든 규례, 모든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 하나를 빼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 아비우는 죽었고 남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에 소제, 곡식을 드린 겁니다.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고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라 먹어라. 단이라는 것은 제단이죠. 그 떨이 있죠. 거기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너 응식이라. 너가 받을 싹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군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고 바로 교역자들이 주님이 앞에는 그 헌물, 헌금에서 싹을 밟는 것은 성경의 응식이다 또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교역자들이 거기에 있는 헌물에서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떼를 키우고 난 다음에 그들도 먹어야죠. 왜냐하면 육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제도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서 떨어서 이것을 먹는 것이 너의 음식이라, 너의 아들 음식이라, 그 가족들에 주어지는 음식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들의 그 부부들이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나오는 거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말씀한 것은 그 권리를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동기로 일해야 됩니다. 성경을 전부 다 보면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권리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했거든요. 권리는 권리인데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로 그 사역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자기는 그와 같은 권리가 있지만 그걸 쓰지 않은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들이 특히 바울 보고 돈 받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그것을 텐트 메이커라는 천막 장사로 하면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사역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동기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흔든 가슴, 이거는 이제 요제라고 하죠. 흔드는 가슴과 뒷다리, 이제 염소들이나 양이나 뒷다리 들었다, 이걸 거제라고 하죠. 너와 너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 먹을지니. 여러분, 너와 너 자녀, 바로 교역자들은 가족들이 먹을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교역자들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면 주장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사랑의 동기가 되고 어려우면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가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역자가 아닌 비교역자들은 거기에서 교역자를 그것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가지고 교역자들이 참 주님의 이 허물러 가지고 이것을 사역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십일조나 주님에 대한 헌물을 거기에 드리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 뒷다리와 흔든 가슴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 흔드는 것이 요제라 했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너 자신의 영원한 음식, 바로 너가 받을 거라 했죠. 소엽의 망을 쉬지 말라. 싹이 받는 게 마땅하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느니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 노했다. 왜 노하느냐? 속죄제를 드린 염소는 레위기 6장 24절과 30절에 보면은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 희생을 잡는 그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 먹어라. 그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피가 묻은 그것은 태우라 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이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때는 일부는 먹고 그래서 피를 묻은 그것에 백성들이 그 피를 거다가 다 넣기 때문에 그것은 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두 제사장들, 새로 된 제사장들은 그것을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누구한테? 엘라셀과 이다말에게. 17절에 이 속죄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제단에 그 오른쪽에 떨이 있는데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었노? 이는 너희를 회중에서 죄를 담당하여 그들과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 너희가 주신 것. 너가 받을 음식인데 왜 먹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성소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피가 만약 묻게 된 걸 태우라 했는데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 먹었어야 할 것이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느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제사장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는 자기 친동생이죠. 그러나 모세가 하느님의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담임 목사 같은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바로 10장 2절입니다. 바로 자기의 아들 둘이 죽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새로운 제사장들 형 둘이가 죽었는데 이들의 마음도 아프고 근신 중이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응석이지만은 먹지 않은 것은 근신 중이라 100%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임했다. 바로 그들의 형 둘이가 죽은 일들이 여기에 명했는데 내가 속죄의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 있겠는가. 자기가 먹을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제사장들이 다 드렸다고 바로 이 새로운 제사장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 지도원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하겠더라.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 이거죠. 그래서 근신 중에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드렸다. 그래서 좋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른 불로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신약의 이 삶에 적용할 때 다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말고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복종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신약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 하트에 맞도록 항상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셨길 원하고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담당하소.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에서 기도의 필요란 제목으로 보았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힘이 생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하여 저희들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저희들이 교도간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종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에서 하루는 라고 누가 저자가 적었는데 특별한 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갈릴리 각 종과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인구가 1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갈릴리 각 촌에 15,000명과 더불어 남쪽의 유대와 유대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 앞으로 왔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교법사라고 했는데 교법사는 법을 전문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들은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출애굽 후로부터 40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의 전통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논쟁했던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는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안식일에 장을 못 본다는 이러한 그 관습에 젖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을 안식으로 해석하여 일요일은 차도 못 타고 왜냐면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 교회 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그 교단에서 그 해석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해석이 되어버려서 또 그것을 구약의 그 컨셉에 그 일하지 말라는 그거에 근거를 해서 안식일은 장을 못 보고 돈을 못 쓴다 이러한 식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유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에는 순수한 자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제자들과 또 군중들 보고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배우고 행동은 배우지 말라는 이렇게 지적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분노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로 돌변했음을 오늘 본문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다. 주 하느님의 능력이 있다고 본문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육의 병뿐만 아니라 영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으로 죽을 수밖에 인간을 다시 살리는 구원하는 영을 고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니 중풍병자라거나 중풍병자라는 것은 근육이 마비되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걸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에다가 메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메고 예수 앞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서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배경을 볼 때 이 중풍병자는 아마 그 성병이 아닌가 특히 오늘날 매독으로 밝혀졌는데 그 매독, 그 죄로 인한 이와 같은 병으로 중풍병자가 생기지 않았나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자는 죄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으로서 보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병을 보면 HIV 환자 경우도 보면 어떤 분이 동성연애를 통해 HIV 환자와 더불어서 거기에서 HIV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 그것은 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은 그래서 그와 같은 죄로 인한 HIV 환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린 아이가 그 수혈을 받았는데 HIV 오염되는 그 피를 수혈을 받아서 어린아이가 HIV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통화, 죄와 관계없이 우리가 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죄로 인한 병인 것을 인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인생에 크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 혼잡이 심해서 우리가 한쪽에 공사하기 때문에 차들이 트래픽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좀 기다릴까 아니면 그 오른쪽 공사하는 그 도로로 가게 되면 또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망설이다가 오른쪽으로 그 빠져서 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뒤에 오는 공사는 큰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결국 자기의 척수가 부러뜨려서 평생을 하반신 불구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분은 누우면서 항상 자기의 한순간에 그 잘못된 결정을 인해서 인생에서 계속 후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을 때마다 그 정신적으로 큰 괴로움에 시달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이 공사하는 데 가다가 그 공사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그걸 다리다가 그분은 거기에서 직사했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귀환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서 보면 이 친구들은 이 무리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는 분이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바로 예수 앞에 끌고 가려는 이와 같은 그 의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의지가 그 행동이 나타나는데 귀환을 벗긴다. 이 당시의 귀환은 우리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진흙으로 가지고 짚을 넣어서 만드는 기아입니다.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이와 같은 튼튼한 기아가 아니라 그 흙을 가지고 짚을 해서 그걸 벗기기가 쉬운 그와 같은 유대의 그 귀화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난다. 그 지붕에서 그 줄을 달아서 그 침상의 중풍자를 넘어서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때 군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가르칠 때 당시입니다. 바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이 행함에 그 권능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떡합니까? 본인 아무리 믿는다 해도 그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는 찍힘을 받는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앞에 달아나리는 바로 그 행함,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저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했는데 우리는 제3자의 믿음으로서는 개인의 구원은 줄 수 없지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3자들이 하나의 example이 되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중풍병자가 스스로가 바로 주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와 같은 3자의 그 믿음, 친구들의 믿음, 바로 저희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웃들한테 바로 우리의 삶이나 글이나 말로나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제3자 그분 자신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저는 불교 신자일 때 안병욱 그 선생의 글을 읽고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게 되었고 그걸 가르침을 받음 인해 바로 크리스천이 되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부원욱이라는 이분이 제3자가 바로 저한테 영향을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가정의 영향도 받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텔라크 우리 구역에서 2월 22일 날 오후 5시에 우리가 파들락으로 저녁을 우리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분 스스로가 바로 성령에서 주님의 반응을 할 그분의 의미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기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것은 바로 너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그 한 번 잘못된 그 죄, 구체적인 뭔지는 모르지만 그 죄로 인해서 평생을 후회하는 이와 같은 괴롭히는 우리 성서학자, 그 역사학자에 보면은 바로 성병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어떤 그 창녀와의 그 잘못된 그런 성생활을 인해서 평생을 괴롭힐 때 자기의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에 흠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행복이 넘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시편 51편에 그 고백이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주께 앞에 범죄를 했다.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했죠. 바로 그 말씀을 범죄했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함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기도 문을 보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합시고 이렇게 죄를 용서한다. 우리가 마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의 그 구절에 전혀 맞지 않죠. 오히려 상충이 되는 듯하게 보이는데 원래 뜻은 그 킹제임스 버전에 제가 영어로 설교할 때는 그 debt입니다. 그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즉 빚진 자들을 우리가 탕감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이와 같은 기도 내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을 너무나 박식한 자들이 바라보니까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을 해방하는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느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여 하느님밖에 살 수 없는데 이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고 단지 하나의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 그 목수 하나의 사람으로 보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만한 말들을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인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 참남하게 하는 자나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서 쳐서 그를 죽이고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이나 이거는 인종에 관한 게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한 군인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정다히 바로 위로하면서 comfortably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바로 죄로 인한 그 고통들이 심판이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올 때 이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영원히 죽을 수가 영멸하신 그 사함을 입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은 날이라. 바로 여호와의 손께서 그 죄보다도 더 더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의 여러 가지 죄와 믿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허물들이 다 깨끗이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됨을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냐. 마음속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서로 이거는 이제 어떤 데는 이사야서 보면 변론한다고 번역했는데 서로 변론하는 거죠. 속으로 무슨 의논이냐. 그 생각을 하시고 그 심중을 뚫어보시고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만약 어떤 증명이 없다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면 너 제 사함을 받았는데 이 말 하나는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 제 사함을 받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 말 자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너 제 사함을 받은 말 자체만은 쉽지만은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는 이와 같은 이 행동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병고친 능력을 통해서 제사함을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증오죠. 바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인 뜻인데 이것이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서. 이 뜻이 인자인데 그게 바로 메시아, 우리의 그 구세주, 그것을 나타내는 증오가 되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라. 죄를 사하는 것은 그냥 죄를 사했다가 눈으로 보면 그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이와 같이 이 병을 고치는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증명을 합니다. 육의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영의 병을 고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즉 제사하는 근세가 있다는 것을 육의 병을 고침을 통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교법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풍병자 이렇게도 간증할 수 있을 건 자기 친구를 잘 돼가지고 친구들이 나를 그 병 고치는 사람 앞에 갖다 놔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고쳐줘도 친구가 대단하다. 이 친구한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심히 들어왔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시작이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시작이요. 또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금의 역할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면 부인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빛이 나타날 때는 바로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역할, 자기를 부인을 완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이나 빛이 나타나면 바로 자기의 관심으로 되고 자기의 영광적으로 그게 나타나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 모델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의 좋은 익잼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사복고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고시 패스하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며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복고시를 합격을 한 뒤에 이 사람의 간증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간섭해서 자기를 하나의 도구로 이끌어서 그 사복고시를 준비해서 패스하도록 했다.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자기 부인이 약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도우는 자를 하나님 도와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해야만지 하나님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그와 같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삶을 하셔야 될 거고, 또는 말로서 또는 사랑으로서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느냐? 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장소에 관계없이 해야 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 보았습니다. 저희의 믿음이란 제목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친구들의 믿음처럼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곤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의 그 주님께서 역사하는 선한 일을 통해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